오늘 우리 말씀 나누겠습니다. 비유 다섯 번째 시간입니다. 뒤집어 읽는 달란트와 문화의 비유 누가복음 19장 11절에서 27절까지의 말씀 함께 봉독하시죠. 저희가 이 말씀을 듣고 있을 때에 비유를 더하여 말씀하시니 이는 자기가 예루살렘에 가까이 오셨고 저희는 하나님의 나라가 당장에 나타날 줄로 생각함이로라. 가라사대 어떤 귀인이 왕위를 받아가지고 오려고 먼 나라로 갈 때에 그 종 열을 불러 은 열 문화를 주며 이르되 내가 돌아오기까지 장사하라 하니라. 그런데 그 백성이 저를 미워하여 사자를 뒤로 보내어 가로되 우리는 이 사람이 우리의 왕됨을 원치 아니하노이다 하였더라. 귀인이 왕위를 받아가지고 돌아와서 은준 종들의 각각 어떻게 장사한 것을 알고자 하여 저희를 부르니 그 첫째가 나와 가로되 주여 주의 한 문화로 열 문화를 남겼나이다. 주인이 이르되 잘하였다 착한 종이여 내가 지극히 작은 것에 충성하였으니 열 구을 권세를 차지하라 하고 그 둘째가 와서 가로되 주여 주의 한 문화로 다섯 문화를 만들었나이다. 주인이 그에게도 이르되 너도 다섯 구을 차지하라 하고 또 한 사람이 와서 가로되 주여 보소서 주의 한 문화가 여기 있나이다. 내가 수건으로 싸두었었나이다. 이는 당신이 엄한 사람인 것을 내가 무서워함이라. 당신은 두지 않은 것을 취하고 심지 않은 것을 거두나이다. 주인이 이르되 악한 종아 내가 내 말로 너를 판단하노니 너는 내가 두지 않은 것을 취하고 심지 않은 것을 거두는 엄한 사람인 줄을 알았느냐? 그러면 어찌하여 내 은을 은행에 두지 아니하였느냐? 그리하였으면 내가 와서 그 별리까지 찾았으리라 하고 곁에 섰는 자들에게 이르되 그 한 문화를 빼앗아 열 문화 있는 자에게 주라 하니 저희가 가로되 주여 저에게 이미 열 문화가 있나이다. 주인이 가로되 내가 너희에게 말하노니 물을 있는 자는 받겠고 없는 자는 그 있는 것도 빼앗기리라. 그리고 나의 왕됨을 원치 아니하던 저 원수들을 이리로 끌어다가 내 앞에서 죽이라 하였느니라. 오늘은 여러분이 잘 아시는 문화의 비유와 달란트의 비유를 함께 공부하도록 하겠습니다. 이 비유들도 그렇게 만만한 비유는 아니에요. 사실 오늘 이 두 비유를 확실하게 공부를 하려면 삭개오의 구원의 이야기, 소경 바디메오의 눈뜨는 이야기, 열처녀의 비유 이야기까지 다 다뤄야 됩니다. 아니 어떤 면에 있어서는 누가복음의 전체 비유를 물 흐르듯 짚어내려와야 오늘 우리가 공부할 그 두 비유를 좀 더 명확하게 이해를 할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그러기 위해서는 또 많은 시간이 걸리기 때문에 제가 나머지 부분은요 간단하게 짚고 넘어갈 테니까 잘 들어주세요. 지금 우리가 함께 읽은 문화의 비유는 마태복음 25장의 달란트의 비유와 아주 흡사한 내용과 구조를 가지고 있는 비유입니다. 어떤 학자들은 이 문화의 비유와 달란트의 비유가 같은 비유인데 마태와 누가가 각기 다른 용도로 재구성하고 재조합한 것이라고 주장을 하기도 하고 어떤 학자들은 그 각각이 전혀 다른 곳에서 주어진 각기 다른 비유라고 주장을 하기도 합니다. 그러나 저는 그 두 비유가 하나의 비유이든 아님 각기 다른 곳에서 말씀을 하신 다른 비유이든 별 문제가 되지 않는다고 생각을 해요. 왜냐하면 앞뒤 문맥을 살펴보면 그 두 비유는 모두 다 하나님의 나라 천국에 관한 비유라는 것이 명백하게 밝혀지기 때문입니다. 그 두 비유는 서로 상호 보완을 해주고 있는 비유인 거예요. 거기에 대해서는 제가 설교 원고에다가 자세히 적어놨거든요. 다음 주에 제가 그 원고를 나눠드릴 테니까 여러분 읽으셔서 잘 숙지해 놓으세요. 오늘은 그 부분은 넘어가겠습니다. 많은 분들이 이 문화와 달란트의 비유를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나누어 주신 은사나 능력이나 달란트를 잘 사용해서 많은 열매를 맺어 하나님께 상급을 받자는 것으로 오해를 하고 계시죠. 왜냐하면 두 비유 모두 공히 이익을 남긴 종들이 칭찬을 받았거든요. 아마 이 중에도 이 두 비유를 그렇게 정리를 하고 계신 분들이 많이 계실 거예요. 아마 대부분이 그렇게 정리를 하실 것입니다. 그래서 자기의 은사와 능력과 물질을 10분 발휘하고 사용하여 열심히 주인이신 하나님을 기쁘게 해드리려고 안간 힘들을 쓰고 계시지 않습니까? 그러나 이 비유는 그것과는 완전히 반대되는 이야기예요. 그래서 제가 오늘 설교 제목을 거꾸로 뒤집어 읽는 달란트의 비유라고 쓴 것입니다. 여러분 거기에 나오는 달란트를 오늘날 우리가 흔히 쓰는 단어 탤런트와 혼동하시면 안 돼요. 그 시대의 달란트는 그냥 단순한 화폐 단위입니다. 그런데도 그 달란트를 탤런트로 규정을 지어서 자신에게 주신 재능과 은사를 잘 활용을 해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열매를 맺자라고 어이없는 해석들을 하고 있죠. 만일 그런 거라면 아직까지도 자기가 어떤 은사를 갖고 있는지 발견도 못한 사람은 어떻게 합니까? 여러분은 여러분에게 주신 하나님의 은사가 뭔지 정확히 알고 계세요? 진짜? 그리고 하나님을 위해 쓸 힘이나 물질이나 은사가 전혀 없어 보이는 그런 거지 나사로 같은 사람은 어떻게 해요? 평생 부자의 상에서 떨어지는 떡부스러기만 주워 먹다가 간 그런 사람은 천국에서 전혀 상급을 기대할 수 없는 그런 사람들입니까? 여러분, 만일 이 두 비유가 그러한 내용을 담고 있는 거라면 이런 예수님의 말씀은 어떻게 이해를 해야 되죠? 누가복음 17장으로 가보세요. 7절. 너희 중에 네게 밭을 갈거나 양을 치거나 하는 종이 있어 밭에서 돌아오면 저더러 곧 와 앉아서 먹으라 할 자가 있느냐? 도리어 저더러 내 먹을 것을 예비하고 띠를 띠고 나의 먹고 마시는 동안에 수종 들고 너는 그 후에 먹고 마시라 하지 않겠느냐? 명한대로 하였다고 종에게 살해하겠느냐? 이와 같이 너희도 명령받은 것을 다 행한 후에 이르기를 우리는 무익한 종이라 우리의 하여야 할 일을 한 것뿐이라 할지니라. 이거 예수님이 하신 말씀이거든요. 요 말씀하시고 얼마 있다가 문화의 비유 말씀하신 거란 말입니다. 그럼 예수님은 변덕이 죽을 듯 하시는 분이에요? 종은 주인이 시킨 일을 당연히 해야 하는 존재지 자기가 해놓은 일을 근거로 주인에게 사례를 받거나 상을 받는 존재가 아니라고 분명히 이야기하고 계세요. 그리고 상급이라는 개념을 한번 잘 생각해 보십시오. 상급이 뭡니까? 상이 뭐예요? 상이라는 건 다른 이들보다 더 나은 환경, 더 나은 소유, 더 나은 평가, 더 나은 잉여를 얻어내어서 비교 상대적 우위를 누리고 즐기는 것을 그 내용으로 하는 게 상이잖아요. 그러나 만일 천국에도 그러한 상급의 개념이 여전히 있다면 거기가 정말 천국이 될 수 있겠습니까? 천국은 그곳을 사는 모든 백성들이 각자가 절대 만족과 절대 행복 속에서 사는 곳이에요. 거기를 천국이라고 합니다. 그런데 우열과 비교와 차이와 격차가 있는 곳에 절대 만족과 절대 행복이라는 것이 공존할 수 있습니까? 차이가 있는데? 우열이 있고 격차가 있는 곳에 어떻게 절대 만족과 절대 행복이 가능해요? 생각해보세요. 천국이 그렇게 누구나 다 절대 만족과 절대 행복에 거하는 곳이라면 그곳에 상이라는 게 무슨 의미가 있어요? 모두가 다 절대 만족, 절대 행복에 속해 있는데 상이라는 게 무슨 의미가 있어요, 거기에서? 그러한 상급의 개념은 아직도 기복주의와 인본주의와 물질주의, 성공주의에서 벗어나지 못한 우매한 신학자들이 내어놓은 쓰레기 같은 개념인 겁니다. 열심히 충성하고 봉사하고 선행을 쌓아서 하나님을 기쁘게 하여 다른 사람보다 더 큰 상을 받자? 이게 바로 개혁주의의 한계예요. 사람들이 요즘 너나 할 것 없이 개혁주의 하는데 개혁주의가 뭔지도 모르면서 개혁주의는 이미 한계점에 다다랐고 개혁주의는 이미 너무 많은 타락을 해버렸습니다. 저는 오늘날의 개혁주의가 펠라기우스주의나 알미니언주의를 배격하는 듯하면서도 스스로가 알미니언주의로 다시 빠져들고 있는 것처럼 보여요. 그래서 더 이상 은혜와 긍휼로 나가질 못해요. 더 이상 하나님의 그 풍성한 경계가 없는 은혜와 긍휼로 나가지를 못하고 있단 말입니다. 그래서 결국은 자기들의 행위로 다시 돌아오고 있어요. 우리는 개혁주의에 머물러서는 안 돼요. 성경으로 돌아가야 되는 거예요. 말씀으로 돌아가서 풍성한 하나님의 은혜와 긍휼을 찾아내고 붙들어야 되는 것입니다. 기독교 2000년 역사 동안에 수많은 주의들이 있었어요. 그 중에 어느 것 하나 완전한 것이 있었습니까? 우리는 오늘 그 철옹성 같은 개혁주의를 넘어가 볼 거예요. 잘 들어보세요. 그렇다면 도대체 이 비유에서 이윤을 남긴 종들이 칭찬을 받고 또 여러 고을을 다스리도록 상을 받는 그 내용은 도대체 무슨 메시지를 담고 있는 것인지 구체적으로 한번 추적을 해보자고요. 먼저 여러분은 이 두 비유가 어떤 공통된 전제로부터 시작이 된다는 것을 주목하셔야 돼요. 문화의 비유에서도 주인이 왕위를 받으러 타국으로 떠나고 달란트의 비유에서도 주인이 타국으로 떠나요. 그리고 주인의 명령을 받은 이들은 모두 종입니다. 그게 전제예요. 그러니까 주인이 떠난 집에서의 종들의 삶, 그것이 두 비유의 주된 내용인 거예요. 그런데 문화의 비유에서는 주인이 타국으로 간 이유가 좀 더 선명하게 그려져 있죠. 누가복음 19장 12절 보세요. 가라사대 어떤 귀인이 왕위를 받아가지고 오려고 먼 나라로 갈 때에 그 종 열을 불러 은 열 문화를 주며 이르되 내가 돌아오기까지 장사하라 하니라. 그런데 그 백성이 저를 미워하여 사자를 뒤로 보내어 가로되 우리는 이 사람이 우리의 왕됨을 원치 아니하노이다 하였더라. 주인이 종들에게 돈을 맡기고 타국으로 간 이유가 나오는데 왕위를 받으러 가기 위함이래요. 왕위를 받으러 타국으로 떠난 어떤 귀인의 이야기는 당시 유대인들에게는 아주 익숙한 이야기였어요. 여러분이 아시다시피 예수님이 오실 당시에 유대의 분봉왕은 헤롯 대왕이었습니다. 그의 아버지는 에돔 사람이에요. 어머니는 유대인입니다. 에돔 사람은 에서의 후예거든요. 유대인들이 그의 분봉왕됨을 반겼겠습니까? 결사 반대했어요. 당시에 분봉왕은 반드시 로마 황제의 승인을 받아야 되는데 로마 황제가 헤롯 대왕을 유대의 분봉왕으로 승인을 해버린 거예요. 유대인들이 당연히 반대했죠. 3년 동안 헤롯 대왕이 예루살렘에 대하여 전쟁을 선포하고 전쟁을 한 끝에 분봉왕이 되었어요. 그리고 37년간 다스리다가 죽고 BC 2년에 죽고 BC 3년에 예수님이 나셨으니까 예수님이 난 걸 보고 죽었을 거 아니에요. BC 2년에 그 사람이 죽었으니까 역사서에 나오거든요. 그렇게 죽으면서 유언을 남겼는데 자기가 다스리던 땅을 세 부분으로 나누어서 세 아들에게 줬어요. 하나는 헤롯 안티파스, 그리고 하나는 헤롯 빌립, 그리고 하나는 헤롯 아켈라오죠. 아켈라오에게 많은 땅을 주고 아켈라오에게 왕위를 줬어요. 근데 그건 헤롯 대왕의 유언이었지만 로마 황제가 승인을 안 하면 말짱꽝이에요. 그래서 아켈라오가 왕위를 받은 아켈라오가 혼자 왕위를 받으러 로마로 떠났어요. 그런데 이 아켈라오의 엄마는 또 사마리아인이에요. 아버지는 에돔 사람, 엄마는 사마리아 사람. 유대인들이 환영을 했겠습니까? 또 반대했어요. 대표단을 파견을 해서 이 사람은 절대 이스라엘의 왕이 돼서는 안 됩니다 라고 뒤로 사람을 보냈을 정도였어요. 아켈라오가 그걸 다 알았습니다. 근데 로마가 승인을 해버렸어요. 돌아와서 어떻게 했겠어요? 다 죽여버렸어요. 숙청해버렸습니다. 바로 그 이야기를 예수님이 자기의 이야기에 오버랩시키고 계시는 거예요. 헤롯 아켈라오에게 쏟아진 유대인들의 그 미움과 그 질시와 그런 것들이 자기에게 그대로 투영이 될 것을 예수님은 알고 계셨던 거예요. 물론 유대인들이 아켈라오를 왕으로 인정하고 싶지 않아 하고 그를 미워했던 것과 예수님을 왕 삼으려 하지 않고 그분을 미워했던 것은 질적으로 다른 이야기예요. 그러나 결론적으로 그들은 예수님을 아켈라오보다 더 미워했죠. 왜? 십자가에 매달아서 죽여버렸잖아요. 너는 우리의 왕이면 안 돼 라고 십자가에 매달아 죽여버렸다니까요. 더 미워했어요. 그리고 그분의 왕 되심을 반대했을 뿐만이 아니라 한껏 조롱하기까지 했습니다. 아켈라오에게는 감히 조롱도 못했어요. 다 죽여버렸으니까. 근데 예수님은 조롱까지 당했어요. 바로 그 모습이 하나님을 대적하는 모든 죄인들의 실체임을 보여주는 거예요. 그들이 왜 그렇게 예수님을 미워하게 됐죠? 여러분들 아시다시피 이 문화의 비유 바로 다음이 예수님의 예루살렘 입성이에요. 그때는 모든 유대인들이 호산나 호산나 하면서 예수님을 왕 대접했습니다. 그런데 왜 그로부터 일주일 그 기간 동안에 이들의 마음이 변해서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아라 못 박아라 했을까요? 이 비유를 읽어보신 분들은 아시겠지만 이 비유가 어디에 떨어지는 거냐면 이제 예수님이 곧 여리고에서 넘어가면 예루살렘이거든요. 예루살렘에 입성을 하게 되면 그들이 원했던 민속 메시아처럼 강한 능력을 발휘하여 다윗 왕국을 회복시킬 거라고 이들이 굳게 믿고 있었는데 왜? 풍랑을 잔잔케 하고 죽은 자를 살려내고 오병이어로 몇만 명을 먹였으니까 그 능력이면 이제 다윗 왕국 회복은 눈앞에 온 거란 말이죠. 그런데 예수님이 자꾸 자기가 순환을 받고 죽어야 된다고 그러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수제자 베드로까지 막아선 것입니다. 왜 죽어요? 안 됩니다. 지금 나라를 회복해야 되는데 왜 죽는다고 그러는 거예요? 왜 그 강력한 힘을 가진 당신이 왜 약함으로 자꾸 내려간다고 그러십니까? 죽으면 안 돼요. 이야기했어요. 근데 딱 일주일 만에 예수님이 진짜 죽어버렸어요. 유대인들이 그를 왕 취급할 리가 있습니까? 이 세상의 힘의 원리 속에 살면서 민속 메시아, 강력한 힘을 가진 민속 메시아를 기다렸던 그들에게 이 어린 양 같은 약하디 약한 이 예수라는 왕이 왕대접을 받을 수 있었겠냐고요. 그런 나약한 모습은 유대인들이 수천 년 동안 기다리고 고대했던 그런 메시아도 아니었고 그들이 기대했던 민속 메시아의 이스라엘 재건 방법이 아니었어요. 그러나 예수님은 그렇게 단호하게 당신의 강함을 비우시고 약함으로 당신의 나라를 세우시겠다고 반복하여 말씀하시고는 실행을 해버리신 거예요. 그래서 그들이 예수님을 미워하게 된 것입니다. 아켈라오보다 더 미워한 거예요. 이렇게 힘의 원리가 지배하는 이 세상 속 아담의 군상들은요. 그들 앞에 약함이 발각이 되면 그 약함을 향해 폭력을 휘두르는 속성이 있습니다. 십자가가 바로 그걸 들춰낸 거예요. 이 세상에 힘의 원리 속에 물들어 있는 세상의 악마성을 들춰내버린 거예요. 그게 십자가인 것입니다. 그들이 바로 하나님의 심판의 대상이에요. 하나님의 긍휼과 은혜를 구하지 않고
오히려 하나님도 나보다 약한 존재라면 나의 유익에 별로 도움이 되지 않는 존재라면 죽여버리는 폭력으로 죽여버리는 그런 악마성 그것을 갖고 있는 그 마귀의 세력 그 세상 전체가 바로 심판받을 존재거든요. 하나님은 그걸 들춰내셔야 돼요. 십자가로. 그들에게는 약함이 곧 죄요. 약함이 곧 악입니다. 여러분 지나다니다가 흑인 교회 같은데 보면 간판에 가난은 죄다라고 써있는 교회들이 있습니다. 보셨죠? 그게 세상의 힘의 원리입니다. 약함은 죄예요. 성경은 그들을 마귀 새끼라고 이야기합니다. 그건 교회가 아닙니다. 마귀 집단이에요 거기는요. 그들은 약함을 용납할 수 없어요. 세상은 약함을 용납할 수 없습니다. 그래서 약한 예수를 죽여버리는 거예요. 그들은 반드시 속가져서 심판을 받아야 돼요. 왜냐하면 그들이 바로 자신들을 우상삼아 살고 있는 하나님의 대적들이기 때문에 그래요. 하나님은 이 세상에서 반드시 그들을 낱낱이 구별해내어서 심판을 하셔야 돼요. 그런데 예수님이 강력한 능력을 발휘하실 때에는 그들 모두가 예수님의 편인 듯 행동해요. 왜? 예수님 자체가 강함이거든요. 그때에는. 그들이 좋아하는 건 힘이고 강함이니까. 그러나 예수님은 반드시 그들을 걸러내야 돼요. 그래서 예수님은 약함과 비움과 당함과 섬김의 모습으로 세상과 당신의 백성들을 둘로 분류해내시는 거예요. 그게 십자가예요. 그렇게 하나님 나라의 삶의 원리는 세상의 폭력성을 폭로시키는 힘과 효력이 있어요. 그러나 그게 진짜 힘이고 그게 하나님 나라의 임금의 본질이요 속성인 거예요. 약할 때 강함이 되는 원리 그게 바로 하나님 나라의 삶의 원리예요. 하나님 나라 왕의 본질이에요 그게. 그리고 왕 같은 제사장으로 이 세상을 살아가는 여러분들의 삶의 원리가 바로 그 삶의 원리여야 되는 거예요. 그리로 끌려 내려가게 되어 있습니다. 예수님은 그렇게 당신의 순환과 십자가에 의해서 하나님 나라를 성취해내셨어요. 그리고 그 나라의 왕이 당신임을 드러내셔버린 거예요. 그런데 예수님은 그렇게 당신의 나라를 이루어 놓으시고 또다시 훌쩍 하늘로 떠나버리셨어요. 이제 진짜 왕의 부재 상태가 되어버린 거예요. 하나님 나라의 왕이 가시적 세상에서 부재 상태가 되어버린 거예요. 뿐만 아니라 하나님 나라 또한 겨자씨와 누룩처럼 감추어져 버렸어요. 하나님 나라의 은닉성이죠. 하나님은 그 하나님 나라의 왕과 은닉된 하나님 나라를 창세전에 선택을 받은 하나님 백성들의 믿음으로만 보이게 만드셨어요. 또다시 하나님 나라의 왕이 그분의 부재 속에서 당신의 약함을 미끼로 세상에 던지고 계시는 거예요. 세상은 믿음이 없어요. 그렇기 때문에 은닉되어 있고 숨어 계신 하늘의 왕과 하나님 나라를 못 봐요. 그러니까 왕이 있긴 어딨어. 그리고 그 왕이 있으면 이렇게 하나님 나라 백성이라는 교회가 이렇게 이해할 수 없는 일과 이렇게 불행한 일에 마구 수시로 던져질 수가 있어? 그 하나님은 아닌 거야. 이렇게 조롱한단 말입니다. 이렇게 무시한단 말입니다. 하나님의 세상에 당신의 부재와 하나님 나라의 은닉으로 다시 미끼를 던지는 거예요. 물어. 무는 자는 심판이에요. 베드로후서 3장 3절 보세요. 먼저 이것을 알지니 말세에 기롱하는 자들이 와서 자기의 정욕을 쫓아 행하며 기롱하여 가로되 주의 강림하신다는 약속이 어딨느뇨. 조상들이 잔후로부터 만물이 처음 창조할 때와 같이 그냥 있다 하니. 야 만물이 하나도 변한 거 없어. 무슨 하나님이 다시 와? 거짓말하지 마. 하나님이 계신데 넌 왜 이렇게 병에 걸렸니? 하나님이 계신데 너 왜 이렇게 가난해? 야 예수 안 믿는 나도 이렇게 건강하고 나도 이렇게 부자인데 하나님이 어딨어? 조롱한단 말입니다. 왕 취급 안 하는 거예요 세상은요. 예수님은 왕도 아니고 다시 오지도 않을 거라는 거예요. 그게 미끼를 무는 것입니다. 미끼를 문 세상인 거예요. 그러한 확신 속의 세상이 대표단을 파견해서까지 그분의 왕대심을 반대하는 아켈라오의 왕됨을 반대했던 유대인 안에서 선명하게 그려지고 있는 거예요. 그러나 그분은 강력한 하늘 왕권을 소유한 채 지금 하나님 보좌 우편에 앉아 계세요. 우리는 믿음으로 그걸 보는 사람이에요. 성도는. 세상은 그걸 못 봐요. 사도행전 2장 35절 보세요. 내가 네 원수로 네 발등상 되게 하기까지 너는 내 우편에 앉았으라 하셨도다 하였으니 그런즉 이스라엘 온 집이 정녕 알지니 너희가 십자가에 못 박은 이 예수를 하나님이 주와 그리스도가 되게 하셨느니라 하니라. 언제까지 예수님이 이 땅에서 자신의 부재성, 자신의 은닉성을 풀지 않으시고 하나님 보좌 우편에 앉아 계신다 그래요? 원수가 발등상 될 때까지, 원수가 완전히 원수로 폭로될 때까지, 죄가 완전히 죄로 드러날 때까지 예수님은 은닉되어 계시는 거예요. 숨어 계시는 거예요. 이 세상의 부재 상태로 미끼를 던져버리시는 것입니다. 그 하늘 왕은 하나님을 대적하는 원수의 정체가 완전히 폭로가 될 때까지 당신을 은닉하시고 이 세상으로 돌아오지 않는다는 거예요. 그건 하늘 왕의 가시적 귀환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영적으로는 예수님이 이미 성령으로 우리 안에 와 계세요. 그러나 믿음을 가진 이들만 보는 거잖아요, 그거는. 진짜 가시적인 왕의 귀환은 죄가 죄로 완전히 구별이 되어버려서 이제 빼도 박도 못하게 될 때 그때 가시적으로 와서 심판해버리는 거예요. 문 딱 닫아 걸어버리는 것입니다. 세상은 마음껏 보이지 않는 하늘의 왕을 조롱해요. 그리고 그분을 부인합니다. 그렇게 믿음을 부여받지 못한 세상은 은닉된 하늘 왕을 보지 못하고 그분의 부재 속에서 자기들의 뜻과 야망과 비전을 쫓아서 자신이라는 우상을 섬기면서 자신들의 죄성을 낱낱이 폭로당해요. 그게 악한 종들의 모습 안에 들어있는 세상인 거예요. 조금만 인내심을 갖고 들어보세요. 그렇게 원수의 정체가 완전히 드러나게 될 때 하늘 왕의 가시적 재림이 성취가 되는데요. 마찬가지로 그렇게 예수님의 부재와 하나님 나라의 은닉 속에서 세상의 죄성이 낱낱이 폭로가 될 때 그 세상이 갖고 있는 그 마귀적 성향이 어디에도 있어요? 내 안에도 있단 말입니다. 그렇게 세상이 그들의 죄성을 낱낱이 폭로당할 때 나도 구원받은 우리 성도 안에 마귀적 성향도 함께 폭로당하도록 되어 있어요. 우리는 우리에게 주어진 하늘 왕의 부재와 하나님 나라의 그 은닉의 기간 동안에 우리의 죄성을 낱낱이 폭로당하고 하나님께 완전히 항복을 하는 자로 하늘 왕의 귀환을 맞게 되는 거예요. 이게 바로 오늘 비유를 해석하는 아주 중요한 열쇠예요. 잘 보세요. 하늘 왕의 부재 기간인 말세의 기간 동안에는 끝까지 자기 자신의 배만을 위해 사느라 하늘 왕의 귀환을 조롱하면서 자신들의 죄와 악을 완전하게 폭로당하는 세상의 죄인들과 자신들의 마귀적 성향을 완전하게 폭로당하고 하나님 앞에 완전히 항복을 하게 되고 순종을 하게 되는 성도로 뚜렷이 이분이 되는 거예요. 둘 다 그들의 어두움과 죄성을, 마귀성을 폭로당하기는 마찬가지인데 한쪽은 하나님을 향한 충성과 순종으로 돌아오고 믿음이 있는 자들은 순종과 충성으로 돌아오게 되고 다른 한쪽은 계속해서 그 왕의 부재를 조롱하며 왕의 연약함을 조롱하며 여전히 자신들의 배만을 우상으로 삼아 죄인으로 남게 되는 거예요. 그건 이미 하나님의 편에 하나님의 선택 예정 속에서 창세전에 이미 결정이 되어 있는 거예요. 악한 종과 충성된 종은 이미 창세전에 구별이 되어 있고 그들이 왜 하나님의 심판을 받아야 되고 누구는 어떻게 하나님의 은혜와 궁휼 속으로 들어가게 되는지를 이 세상에서 실제화하여 사는 거예요. 그리고 실제화되어 나타나는 십자가에 의해 죄와 마귀가 계속 폭로당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들이 나는 심판받아 마땅합니다 라는 자리로 몰고 가는 거예요. 십자가가. 이 역사가. 여러분 보세요. 개혁주의는 존 캘빈의 종교개혁에서부터 시작이 됐어요. 근데 오늘날 개혁주의는 이렇게 창세전에 선택되어지고 예정되어졌다라는 이야기를 전적으로 다 수용하지 못해요. 이런 이야기하면 화를 냅니다. 그래놓고 예정은 또 이야기를 해요. 그게 뭔 놈의 개혁주의입니까? 창세전에 이미 구별이 되어 있다면 거기에 인간의 행위가 어떻게 보태져요? 근데 뭘 개혁하자는 거고 뭘 어떻게 살자는 거예요? 내 안에 계신 하나님이 일을 하게 하려고 하는 게 아니라 사람들을 선동하고 격동시켜서 뭔가 인간들의 성취물을 만들어내려고 하고 있단 말입니다. 자기들도 못하면서. 잘 분별해서 들으셔야 돼요, 여러분. 열처녀의 비유가 바로 그 이야기예요. 열처녀의 비유는 기름을 준비한 자와 준비하지 않은 자의 성실성과 열심에 관한 이야기가 아니에요. 혹자는 그 기름을 성령이라고도 하고 믿음이라고도 합니다만 성령과 믿음이 인간 측에서 준비할 수 있는 겁니까? 만약 그렇다면 나중에 어리석은 처녀들이 기름을 사러 갔다가 와서 문을 두드리는 장면은 어떻게 설명할 거예요? 사가지고 왔다니까요? 늦었지만? 그건 그런 이야기가 아니에요. 그 열처녀의 비유는 이미 결정이 나 있는 충성된 종과 슬기로운 처녀와 악한 종, 어리석은 처녀의 정체가 완전히 드러나게 되었을 때 하늘 왕이 갑자기 찾아오셔서 문을 걸어 잠가버리는 예정의 이야기인 거예요. 슬기로운 처녀들이나 어리석은 처녀들이나 다 자고 있었어요. 예수님이 왜 굳이 그 이야기를 거기다 넣었는지 아세요? 슬기로운 처녀가 안 자고 있었기 때문에 구원받은 거 아니에요. 다 자고 있었다니까요. 자, 두 무리가 다 자고 있는데 어떤 무리만 잔치집으로 데리고 들어가셨어요. 그건 어떤 한 무리에게만 주인의 신랑의 긍휼이 부어지고 어떤 한 무리에게는 똑같이 자고 있었는데 신랑의 긍휼이 부어지지 않았다는 이야기죠. 그래서 둘 다 자고 있었다는 이야기가 거기 들어가는 거예요. 슬기로운 처녀들은 기름을 준비했기 때문에 잔치집에 들어간 게 아니라 신랑의 긍휼 때문에 잔치집에 들어가게 된 거예요. 그런데 그 비유의 결론은 그런즉 깨어있으라예요. 그 말은 우리에게 깨어있음의 정의를 다시 한번 생각하게 해주는 말이에요. 분명히 함께 자고 있던 자들이 신랑의 긍휼을 입어서 잔치집에 들어가게 되었는데 그들을 깨어있었던 자로 간주해 주시는 거예요. 우리는 깨어있음이란 우리 쪽에서의 열심과 성실에서 격발이 되는 건 줄 알았어요. 그러나 열처녀의 비유를 보면 깨어있음이란 신랑 측에서의 긍휼과 은혜에서 비롯되는 것임을 알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자고 있던 이들에게 너희들은 깨어있었다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왜? 신랑이 너희들을 보고 있었거든. 따라서 슬기로운 다섯 처녀가 준비한 기름은 바로 하나님의 긍휼과 하나님의 은혜와 하나님의 열심을 가리키는 거였어요. 조금 있으면 더 분명하게 이해를 하실 수 있어요. 그들은 언제 올지 모르는 신랑이 이미 와 있는 것처럼 신랑의 부재 속에서 신랑의 존재를 의식한 삶을 살게 된다라는 거예요. 누구에 의해서? 신랑에 의해서. 그들은 계속 졸고 잘 수밖에 없는데 신랑이 그들에게 기름을 긍휼로 부어줬기 때문에 그들은 신랑을 깨워서 기다린 자로 여겨질 수밖에 없는 은혜의 백성들이 되는 거예요. 그게 슬기로운 처녀인 것입니다. 그들은 세상 사람들처럼 좋을 수도 있고 잘 수도 있어요. 여러분이 늘 자고 계시는 것처럼. 그러나 신랑은 반드시 그들을 깨워 잔치집으로 데리고 들어가신다는 것입니다. 반면에 신랑은 준비가 되지 않은 어리석은 처녀들의 정체가 폭로되자마자 문을 걸어 잠궈버리세요. 가서 기름을 사가지고 불이 나게 달려왔는데도 안 열어줘요. 그들에게는 신랑의 긍휼이 떨어지지 않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그렇게 하나님 편에서 다 하는 것이라면 하나님의 편에 속에 들어있는 하나님의 백성들이 왕의 부재와 왕의 나라의 은닉 속에서 깨어있는 삶을 산다라는 것은 어떻게 사는 걸까요? 주인의 말을 듣고 이윤을 남기는 장사를 하는 삶은 어떤 삶을 이야기하는 걸까요? 분명 주인은 그 삶을 요구하고 있어요. 그리고 열처녀의 비유에서도 깨어있으라는 요구사항이 우리에게 주어지고 있단 말입니다. 어떻게 살게 되는 걸까요? 그 삶은. 달란트와 문화의 비유에서 달란트와 문화는 주님의 부재 속에서 주님이 자기 백성들에게 주시는 주님과 백성들 간에 주님과 종들 간에 접촉점이에요. 그죠? 주인은 떠났어요. 주인은 이미 부재 상태예요. 그런데 이 종들이 주인이 마치 있는 것처럼 살고 있단 말입니다. 근데 그 주인과 이 종들의 접촉점이 뭐냔 말이에요. 달란트와 문화예요. 그죠? 근데 그 달란트와 문화가 도대체 뭐냔 말이에요. 주인이 그들에게 남기고 간 건 주인의 말이었어요. 장사해라. 바로 우리를 떠나 하늘 왕위를 받으러 가신 우리의 주님과 우리의 접촉점은 말씀, 언약인 거예요. 바로 우리가 그 말씀과 언약으로 어떠한 이윤을 남기고 살고 있는가를 보면 되는 거예요. 그게 우리가 이때에서 지금 장사하는 거거든요. 그리고 거기에서 지금 이윤이 남는다고 이야기를 한단 말입니다. 우리 왕은 우리에게 다시 오신다는 말씀 하나 남기고 떠나셨어요. 분명히 오신대요. 문화에 비유해서 어떤 이들은 그가 다시 오지 못하도록 왕됨을 반대하고 청원서까지 썼잖아요. 근데 우리는 어때요? 그분이 오셔야 돼요. 그렇죠? 아멘 주여 어서 오시옵소서. 우리는 매 순간 그걸 외치고 있잖아요. 성도는. 그 말씀 하나 믿고 지금 하루하루를 그렇게 살고 있단 말입니다.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그 삶이 장사하는 삶인 거예요. 그 하나님의 말씀, 달란트와 문화를 갖고 여러분이 주인이 있는 것처럼 사는 거예요. 졸아도 돼요. 자도 돼요. 그러나 말씀을 믿고 사는 거예요. 여러분이 얼마만큼의 이윤을 남기는 건 하나도 중요하지가 않아요. 여러분 자꾸 종들이 무언가 이윤을 남겼다는 결과에 집착하지 마세요. 그들이 얼마를 남긴 것은 하나도 중요하지가 않아요. 그보다는 그들이 주인의 말을 들었다라는 거, 말을 듣고 장사를 했다라는 거에 초점이 있어요. 본문 13절 보세요. 그종 열을 불러 은 열 문화를 주며 이르되 내가 돌아오기까지 장사하라 하니라. 마태복음 25장 16절 달란트의 비유로 가볼게요. 다섯 달란트 받은 자는 바로 가서 그것으로 장사하여 또 다섯 달란트를 남기고. 장사라는 단어가 계속 등장하죠. 장사라는 건 양면성이 있는 거예요. 손해를 볼 수도 있고 이익을 볼 수도 있어요. 그냥 주구장창 이윤만 남기는 그런 장사는 없어요. 어떤 장사가 이윤을 남기고 어떤 장사가 손해를 본다는 걸 미루어 추측할 수 있는 사람은 한 사람도 없습니다. 그럼 다 그 장사만 하게요? 근데 종들이 겁도 없이 주인의 돈으로 장사를 하고 있단 말입니다. 그건 손해를 감수하고 있는 거예요. 거기에는 뭐가 들어가 있죠? 주인에 대한 믿음과 신뢰가 들어가 있는 것입니다. 내가 주인의 것을 가지고 장사를 하다가 설사 많이 잃는다 할지라도 주인은 내가 주인의 말을 들은 것으로 나를 칭찬해 줄 분이라는 걸 이 종들은 안 거예요. 그들만 장사할 수 있어요. 주인의 사랑과 은혜와 긍휼을 아는 이들만 장사할 수 있어요. 그걸 모르는 이들은 절대 장사 못해요. 잃어버리면 큰일 나요. 그게 악한 종입니다. 그들은 그걸 땅에 묻을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긍휼과 은혜를 아는 이들은 하나님에 의해 믿음을 선물 받은 자들이잖아요. 그들만이 자유롭게 장사하는 거예요. 좋을 수도 있어요. 잘 수도 있어요. 망할 수도 있어요. 손해볼 수도 있어요. 그러나 주인이 하라고 했기 때문에 하는 거예요. 사는 거예요. 이렇게. 그걸 주인이 칭찬하는 거예요. 주인은 종들이 얼마의 이윤을 남겼는가 거기엔 관심이 없어요. 내 종들이 얼마나 착한 일을 많이 했는가 관심 없어요. 천국에서 영원히 그 삶만 살 거니까 거기에 관심이 있는 게 아니에요. 이윤의 다소에 관심이 있는 게 아니에요. 그들이 내 말을 끝까지 붙들고 있었느냐. 실패했을 때도 내 말을 붙들고 다시 일어나고 성공했을 때도 내 말을 붙들고 나에게 찬양하고 감사하고 그 삶을 그들이 살았느냐. 그것을 중요하게 여긴다는 말인 것입니다. 그래서 다섯 달란트 남긴 종과 두 달란트 남긴 종이 똑같은 칭찬을 받은 거예요. 재능과 은사로, 탤런트로, 달란트로 많은 업적을 이룬 사람이 더 많은 칭찬을 안 받았단 말입니다. 똑같은 칭찬 받았어요. 거기에 대한 분명한 예가 포도원 품꾼의 비유인 거예요. 거기에 나오는 품꾼들은 3시에 오고 6시에 오고 11시에 왔어요. 아침 9시, 저녁 5시에 온 거예요. 근데 똑같이 한 데나리온만 받았어요. 아침 9시에 온 종이 따졌습니다. 불평했어요. 왜 나는 아침 9시에 왔는데 저녁 5시에 와서 1시간 일한 사람하고 똑같은 보상을 해줍니까? 주인이 이야기하죠. 네가 뭔데 불평하냐? 원래 너 한 데나리온 받기로 하고 왔잖아. 내 백성은 똑같은 보상을 받게 되어 있는 거야. 영생. 그게 상입니다. 그게 여러분에게 주어지는 유일한 상인 거예요. 충성된 종들에게는요. 1등 종과 2등 종의 구분이 아무런 의미가 없어요. 내가 뭘 많이 하면 1등 종이 되어서 상급을 많이 받고 조금 덜 하면 2등 종이 되어서 상급을 덜 받게 될 거라는 조바심이 없단 말입니다. 그래서 그들은 행위의 경쟁을 하지도 않아요. 어차피 자신이 손해를 보던 이윤을 남기던 종들이 하는 장사는요. 모든 소유와 노동 가치 그 전부가 나중에는 주인의 소유로 환원이 돼요. 종에게 요만큼도 안 돌아갑니다. 근데 무슨 1등 종, 2등 종입니까? 그 종들의 개인적 성취 정도는 주인의 칭찬에 아무런 근거로 작용을 할 수가 없어요. 그러나 그 주인의 긍휼과 은혜를 알지 못하는, 다른 말로 주인을 믿지 못하는 종은 함부로 장사를 할 수가 없어요. 왜냐하면 그는 주인의 긍휼과 은혜를 믿지 않기 때문에 손해는 곧 주인의 꾸중으로 이어질 것이다라는 확신이 있기 때문에 그래요. 그는 주인을 몰라요. 주인이 누군지를 몰라요. 그래서 제가 여러분에게 은혜를 먼저 깨달으라는 거예요. 은혜 속으로 먼저 몸을 던지고 그 다음에 여러분의 손발을 움직이려고 하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거 모르고 무조건 손발 움직이다 보면 여러분 악한 종 되는 거예요. 여러분 그렇게 내가 주인의 것을 손해보면 주인은 나를 꾸중할 거야. 나를 칭찬하지 않을 거야. 라는 의미에서 자기의 지혜와 방법과 힘으로 뭔가를 하는 걸 율법주의라고 해요. 그걸 바리새인이라고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들은 절대 주인의 말을 이행할 수가 없어요. 장사, 손해를 보든 이윤을 보든 괜찮은 그 주인의 은혜의 품속 안에 들어있는 그 자유의 복음을 그들은 받아들일 수가 없는 거예요. 장사해. 그 말은 너희가 손해를 보든 이윤을 남기든 내가 없는 동안에 내 말을 잘 들어오거든요. 근데 그걸 곡해해서 주인은 반드시 내가 이윤을 남겨야 날 칭찬할 거야. 이렇게 곡해를 하는 거. 그게 바리새인이었단 말입니다. 그래서 죽도록 율법 지킨 거예요. 죽도록 제사 지낸 거예요. 뒤에서 칼을 들고 쫓아오다 안식일날 안 뛰어다닌 거예요. 주인이 혹시 나무랄까봐, 주인이 혹시 칭찬 안 해줄까봐 그들이 할 수 있는 게 뭐겠어요? 절대 손해보지 말아야겠다는 결연한 의지로 자신의 힘과 지혜를 사용해서 주인의 뜻과 다른 행동을 하는 거예요. 그게 달란트와 문화를 수건에 싸서 땅에 묻어둔 종들의 모습인 것입니다. 주인이 장사를 하라고 했으면 주인의 인격을 믿고 손해를 보든 이윤을 보든 장사를 해야 되는데 주인에게 손해를 입히면 자신에게 돌아올 상급이 적어질까봐 혹시 버림을 당할까봐 자신의 지혜를 사용하여 다른 방법을 강구해 버리는 것, 그게 독사의 자식인 거예요. 여러분, 여러분이 이 두 비유를 읽으시면서 절대 간과해서는 안 될 내용이 있어요. 마태복음 25장 27절 보세요. 그러면 네가 마땅히 내 돈을 취리하는 자들에게나 두었다가 나로 돌아와서 내 본전과 별리를 받게 할 것이니라 하고, 이자 돈이라도 놔뒀으면 이자라도 붙었을 거 아니냐 이야기하는 거예요. 본문 23절. 그러면 어찌하여 내 은을 은행에 두지 아니하였느냐? 그리하였으면 내가 와서 그 별리까지 찾았으리라 하고. 이것만 보면 마치 주인이 돈에 환장한 사람 같아요. 야, 이잣돈이라도 받아먹게 놔두지. 달란트는 어마어마한 돈이거든요. 당시 유대 사람 전체가 1년에 로마에 바쳤던 세금이 800달란트밖에 안 돼요. 그러니까 한 달란트는 얼마나 큰 돈입니까? 이자라도 받아먹게 은행에 두든지 돈놀이 하는 자들에게 주든지 그렇게 해놨어야지. 왜 땅에 묻어뒀어? 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말은 주인이 남긴 돈은 반드시 저절로 땅에 묻어두기만 하지 않으면 반드시 저절로 이윤이 생기게 되어 있는 돈이다라는 걸 보여주는 거예요. 은행에만 놓아도 이자가 생겨요. 이 주인이 남긴 돈은 땅에 묻어두지만 않으면 자연스럽게 이윤이 붙게 되는 힘과 효력이 있는 돈이에요. 그 말은 다른 말로 하나님의 진짜 종들은요, 그들의 현실과 그들에게 나타난 현상들이 어떤 모습을 띈다고 해도 절대 이 세상에서는 손해볼 수 없는 삶을 살게 된다는 뜻이에요. 절대 손해를 볼 수 없어요. 그래서 충성된 종들이 전부 이윤을 남긴 거예요. 그들이 장사의 도사여서가 아니라 그럴 수밖에 없는 거예요. 하나님의 선택에 의해 충성된 종으로 선택된 자들은 반드시 이윤을 남기게 되어 있어요. 왜?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거든요. 그들의 인생에서는. 그게 이윤입니다. 그런데 주인에 대한 믿음이 없는 자들은 그 자유와 은혜의 복음 속에 들어있는 주인의 진짜 참모습을 알지 못하고 자기들의 지혜로 주인을 기쁘게 해드리려 한단 말이에요. 여러분, 율법주의나 인본주의에 빠져있는 사람들은요, 굉장한 종교적 열심을 가진 사람들처럼 보이지만 사실은 그 저변에 하나님에 대한 엄청난 두려움이 깔려있는 거예요. 세상을 개혁하자, 교회를 개혁하자, 약자들이 같이 평등한 삶을 살게 하자, 굉장히 착하고 열심 있는 행위처럼 보이지만 그 저변에는요, 하나님에 대한 두려움이 깔려있는 거예요. 그거 안 하면 주인이 꾸중할 것 같은 그런 오해에서 절대 주인에게 손해를 끼치지 않아야겠다는 어리석은 충정과 열심을 부리는 거예요. 거기에는 주인에 대한 사랑과 신뢰가 없어요. 그 모습이 바로 악한 종들의 모습 속에서 잘 나타나고 있어요. 볼까요? 마태복음 25장 24절. 한 달란트 받았던 자도 와서 가로되 주여, 당신은 굳은 사람이라 심지 않은 데서 거두고 해치지 않은 데서 모으는 줄을 내가 알았으므로 두려워하여 나가서 당신의 달란트를 땅에 감추어 두었었나이다. 보소서, 당신의 것을 받으셨나이다. 본문 20절. 또 한 사람이 와서 가로되 주여, 보소서, 주의 한 문화가 여기 있나이다. 내가 수건으로 싸서 두었나이다. 이는 당신이 엄한 사람인 것을 내가 무서워함이라. 당신은 두지 않은 것을 취하고 심지 않은 것을 거두나이다. 잘 보세요. 게으르고 악한 종이 주인을 어떻게 묘사를 하고 있어요? 심지 않은 데서 거두고 두지 않은 것을 취하고 해치지 않은 데서 모으는 분이래요. 맞습니다. 잘 본 거예요. 이게 무슨 법칙이에요? 창조의 법칙입니다. 무에서 유를 만들어내고 거두어들이는 하나님의 창조의 법칙이에요. 잘 아는 거예요. 하나님의 법과 능력을 잘 알아먹었어요. 그런데 그에 대한 신뢰와 사랑과 믿음이 없으니까 그 능력이 하나님의 두려움으로 오는 거예요, 나한테. 그러니까 내 어깨에 짐이 지어지게 되는데 이 하나님을 어떻게든지 기쁘게 해드리려고 하는 거예요. 하나님은 우리가 무엇을 해도 기쁘지 않아요. 하나님이 우리를 기쁘게 해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그 하나님의 은혜로 기뻐할 때 하나님이 기뻐하는 것입니다. 인간들이 착각하는 거예요. 왜? 선악과를 따먹고 자기가 하나님처럼 되었다고 믿어요. 자기도 그런 능력이 있다고 믿는 거예요. 그러니까 뭘 자꾸 하려고 하는 것입니다. 할 수 있다는 거예요. 천만의 말씀. 하나님의 법도 알아요. 하나님의 능력도 알아요. 그래서 하나님을 기쁘게 해드리려고 열심히 노력했어요. 제사 열심히 지내고 율법 열심히 지켰어요. 누구? 마귀 새끼. 독사의 새끼라고 이야기했단 말입니다. 그게 악한 종인 거예요. 그러니까 함부로 여러분의 재능과 은사와 소유로 함부로 여러분이 하나님을 기쁘게 하겠다고 나서기 시작하면, 은혜를 모르는 상태에서 그렇게 나서기 시작하면 여러분은 오히려 마귀 되는 거예요. 근데 탤런트를 갖고 뭘 어떻게 하겠다고요? 완전히 거꾸로 알고 계시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주인의 말씀에 순종하여 이윤을 남긴 종의 삶, 그 속에서의 그 이유는 무엇일까요? 우리의 삶 속에서 발생되는 그 이윤, 그것의 정체는 뭘까요? 주님은 우리 성도들이 이 역사와 인생 속에서 어떤 열매를 맺기를 원하세요? 그게 이윤이잖아요. 장세에서 얻는 이윤. 어떤 이윤과 유익을 남기길 원하시죠? 자기 부인의 열매예요. 그래야 그 부인된 그릇 속에 당신의 생명력을 가득 채워서 하늘의 백성으로 삼으실 수 있는 거예요. 우리가 완전히 비워질 때 예수가 우리 안에 들어와 진짜 예수라는 열매가 맺는 거예요. 그게 진짜 열매거든요. 그러기 위해선 그 십자가가 우리의 삶 속에서 액츄얼라이징 되어질 때에 내가 자꾸 부인 되어져야 돼요. 그때 진짜 이윤이 남아요. 예수라는 이윤이 남아요. 예수라는 잉여, 하나님 백성이라는 잉여, 성도라는 잉여가 거기서 발생이 되는 거예요. 자기 부인 속에서. 요한복음 12장 24절로 갑니다.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한 알의 밀이 땅에 떨어져 죽지 아니하면 한 알 그대로 있고 죽으면 많은 열매를 맺느니라. 자기 생명을 사랑하는 자는 잃어버릴 것이요 이 세상에서 자기 생명을 미워하는 자는 영생하도록 보존하리라. 사람이 나를 섬기려면, 지금 부재 중인 그 왕을 섬기려면 어떻게 해야 되는지 보세요. 나를 따르라. 나를 따르는 자는 나 있는 곳에 나를 섬기는 자도 거기 있게 한다 그러는데요. 사람이 나를 섬기면 내 아버지께서 저를 귀히 여긴대요. 예수님이 지금 바로 위에서 나를 따라라. 나는 어디로 갈 건데? 하늘에 밀이 돼서 땅에 떨어져 죽는다는 거예요. 근데 나 있는 곳에 밀이 돼서 땅에 떨어져 죽은 그 자리에 나를 섬기는 자들을 있게 하겠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세상에 남아있는 왕의 부재 속에서 거기에서 왕이 실제로 나와 함께 있는 것이다라고 믿고 있는, 믿음이 있는 자들이 어떤 삶을 살게 된다는 거예요. 자기를 비우고 부인하고 해체시켜버리는, 빼앗김을 당하는 자기 부인의 삶, 그 십자가의 삶을 살게 된다는 거예요. 거기에서 이윤이 발생되는 거예요. 거기에서 열매가 맺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 열매는 우리를 대신하고 대표하여 죽으신 예수라는 밀알에 의해 이미 맺혀졌고 가시적으로도 그분에 의해 맺혀지는 거잖아요. 그 이야기를 요한이 이렇게 이야기하죠. 요한복음 15장 4절. 내 안에 거하라. 나도 너희 안에 거하리라. 가지가 포도나무에 붙어있지 아니하면 절로 과실을 맺을 수 없음 같이 너희도 내 안에 있지 아니하면 그러하리라. 나는 포도나무여 너희는 가지니 저가 내 안에 내가 저 안에 있으면 이 사람은 과실을 많이 맺나니 나를 떠나서는 너희가 아무것도 할 수 없습니다. 과실을 누가 맺어요? 포도나무가 맺어요. 가지가 맺는 게 아니란 말입니다, 여러분. 혼인잔치집으로 들어가게 된 슬기로운 처녀의 그 기름으로 비유된 그들의 열매, 그게 있어서 그들이 혼인잔치집으로 들어갔잖아요. 그게 그들의 열매란 말이에요. 그들의 열매가 누구로부터 주어진 거예요? 그러니까 신랑으로부터 주어진 거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은혜와 긍휼이라는 것입니다. 그것이 포도나무가 맺어버린 기름, 열매, 잉여, 이윤. 우리는 그 긍휼과 은혜를 받아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는 거예요. 그래서 충성된 종들의 장사는 늘 수지 맞는 장사일 수밖에 없는 거예요. 왜? 그 장사를 누가 하기 때문에? 떠난 주인이 하는 거예요. 부재 중인 주인인 줄 알았는데 그 주인이 그 장사를 주관하고 있더란 말입니다. 그래서 그 장사는 이윤이 남을 수밖에 없어요. 합력하여 선을 이룰 수밖에 없어요. 겉으로는 손해보는 것처럼 보일 수도 있어요. 겉으로는 망하는 것처럼 보일 수도 있어요. 겉으로는 조는 것처럼, 자는 것처럼 보일 수도 있어요. 그러나 우리 주인은 그 속에서 반드시 당신의 이윤을 챙겨가시는 능력의 주인인 거예요. 우리는 그러한 능력의 주님, 은혜의 주님, 사랑의 주님, 긍휼의 주님을 신뢰하며 계속해서 자신을 부인당하면 되는 거예요. 거기에서 자기 사랑이 벗겨지고 비로소 그 자기에게만 향해 있던 사랑이 이웃과 주인에게로, 하나님에게로 돌려지는 거예요. 조금씩. 그게 주인에 대한 충성인 거예요. 자라야또다 충성된 종아. 그건 내가 부인되지 않으면 나올 수가 없는 거예요. 그 충성은. 달란트의 비유나 문화의 비유에서 종들이 그 남긴 이윤을 요만큼이라도 챙겼습니까? 종들이 남긴 이윤은 전부 주인이 챙겨갔어요. 상은 다른 걸로 줬단 말입니다. 종들은 주인의 말씀을 듣고 그 주인이 자기들과 함께하고 있는 것처럼 매 순간 자신의 것을 빼앗기는 삶을 산 것뿐이에요. 종들은 자신들의 힘과 노력과 시간을 주인에게 빼앗긴 거예요. 왜? 종들은 자기 자신을 위해서 단 한 시간도 살 수가 없어요. 그게 종이에요. 그러니까 종의 삶은 전부가 다 빼앗김의 삶이에요. 주인이 시켜서 장사를 했지만 결국 내 시간과 힘을 빼앗기는 삶이고 결국 주인이 돌아오면 이윤까지 몽땅 빼앗기는 거예요. 그게 성도의 삶인 거예요. 하나님의 종된 성도의 삶인 거예요. 근데 몽땅 빼앗기고 나니까 주인이 종에게 상을 줘요. 종은 주인에게 이렇게 몽땅 빼앗기고 주인이 주는 상으로만 사는 거예요. 뭘 빼앗겨요? 세상에 대한 집착, 중독, 옛사람, 나의 마귀적 성향 하나하나 빼앗기는 거예요. 이 장사 속에서 하나하나 빼앗기는 거예요. 그리고는 결국 나의 옛사람 전체를 죽음과 함께 다 빼앗겨버리고 하나님이 주는 상으로 사는 거예요. 그걸 성도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 땅에서 성도가 장사를 하고 이윤을 남기는 삶을 산다는 건 빼앗김의 삶을 산다는 것입니다. 여러분이 하나님 이외에 마음을 두고 있는 그 모든 것들을 하나하나 빼앗아가는 거예요. 하나님은 그래서 여러분의 인생이 이렇게 피곤한 것입니다. 이렇게 불행한 듯 보이는 거예요. 빼앗아가고 있으니까 결국은 다 뺏길 거예요. 여러분의 마음을 결국 하나님께 다 뺏길 거예요. 그리고는 하나님이 그 자리를 차고 들어오시는 것입니다. 그게 진짜 열매인 거예요. 그러면 한 가지 해결해야 할 문제가 있어요. 왜 문화의 비유에서는 열 문화 남긴 사람에게 열 꼴 주고 다섯 문화 남긴 사람에게 다섯 꼴 주냔 말이에요. 우리가 열심히 일한 만큼 차등 있게 지금 성과급을 주시는 건가요? 성과에 의해 상급을 주시는 거예요? 그러면 제가 인터넷에 오늘 문화와 달란트의 비유를 할 거니까 그 앞뒤 문맥을 적어도 두세 장씩 다 읽어오라고 올렸어요. 읽어오셨습니까? 자신 있게 고개를 이렇게 좌우로 흔들어도 되는 거예요? 아주 용감해요. 오늘 본문의 바로 앞장인 누가복음 18장을 보면 예수님께서 삭개오를 건지고 문화의 비유를 말씀하시기 바로 전에 그 여리고에서 소경 바디메오를 고치세요. 그거 다 여리고에서 일어난 일이에요. 이제 곧 예루살렘으로 넘어갈 판이에요. 바로 그 바디메오를 고치시기 전에 어떤 일이 있었는지 아십니까? 야고보와 요한 이 형제가 자기 엄마를 데리고 와서 예수님에게 청탁을 해요. 이제 곧 예루살렘으로 들어가면 메시아 왕국이 설 텐데 거기에서 내 아들을 하나는 좌하고 하나는 우하게 해주세요. 좌이정 우이정 시켜달라는 거예요. 그때 제자들이 화를 냈다 그러죠. 제자들이 있는 데서도 I don't care. 그냥 나는 내가 원하는 것만 얻었면 돼. 그게 제자들의 심보였어요. 그게 하나님 나라에 대한 오해였단 말입니다. 그때 그들이 하나님 나는 당신의 나라에서 다스리는 권세를 받고 싶어요 라고 이야기했을 때 예수님이 그들에게 어떻게 말씀하셨는지 한번 보세요. 마가복음 10장 40이죠. 예수께서 불러다가 이르시되 이방인의 소위 집권자들이 저희를 임의로 주관하고 그 대인들이 저희에게 권세를 부리는 줄을 너희가 알거니와 너희 중에는 그렇지 아니하니 너희 중에 누구든지 크고자 하는 자는 너희를 섬기는 자가 되고 너희 중에 누구든지 으뜸이 되고자 하는 자는 모든 사람의 종이 되어야 하리라. 인자에 온 것은 섬김을 받으려 함이 아니라 도리어 섬기려 하고 자기 목숨을 많은 사람의 대속물로 주려 함이니라. 주님은 다른 이들을 다스리는 사람이 되게 해달라는 제자들에게 세상의 통치자와 하나님 나라의 통치자가 어떻게 다른지를 설명해 주세요. 세상의 다스림은 강자가 약자 위에 군림하는 다스림이에요. 그러나 하나님 나라의 다스림은 강자가 약자를 섬기는 다스림이라는 것입니다. 하늘의 통치자, 하늘의 왕인 내가 이 땅에 다스리러 왔는데 그게 섬김으로 나타났다라는 거예요. 따라서 너희들 하나님 나라를 오해하여 나에게 엉뚱한 거 원하지 말아라. 하나님 나라의 권세는 섬기는 권세인 거야. 이 말씀을 하시고 문화의 비유를 하신 거예요. 그러면 주인이 맡긴 그 말씀에 열심히 순종하고 충성하여 열 문화 남기고 다섯 문화를 남긴 그 충성된 종들에게 열 꼴과 다섯 꼴이 주어졌다는 건 무슨 말이에요? 그들에게 섬기는 능력이 주어졌다는 뜻입니다. 열 골을 섬기는 능력이 주어지고 다섯 골을 섬기는 능력이 주어졌다는 거예요. 그게 자기 부인인 것입니다. 그게 하나님 백성들의 삶의 원리인 십자가의 원리인 거예요. 그 속으로 그들이 성숙되어져 들어갔더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좇아 열심히 장사를 한 그들의 삶 속에 열 골, 다섯 골을 섬길 수 있는 이 세상 누구도 가질 수 없는 하나님만 줄 수 있는 그 능력이 주어지더라는 것입니다. 그게 상인 거예요. 그 상을 받고 싶으세요? 그 상을 받고 싶어 해야 되는 게 성도인 것입니다. 내가 갖고 있는 것으로 열심히 헌금하고 열심히 봉사하고 열심히 갖다 바치면 하나님이 내가 원하는 좋은 것으로 상 줄 거야. 그게 마귀라니까요. 바리새인이란 말입니다. 그게 문화와 달란트의 비유는 바로 그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이렇게 성도가 이 땅에서 남겨야 하는 이유는 빼앗김입니다. 자기 부인인 거예요. 정말 복음 마음에 안 들죠. 그러나 그것으로 행복하여 감격하고 눈물 흘리는 이가 하나님 나라의 백성인 거예요. 그게 바로 하나님 나라의 백성들의 이 땅에서의 삶인데 재능과 은사로 뭘 하시겠다고요? 뭘 남기시겠다는 거예요? 그렇다고 해서 천국에서 우리가 차등 있는 섬김의 삶을 살게 된다는 뜻이 아니에요. 그냥 똑같은 자기 비움과 섬김의 삶을 살게 된단 말입니다. 나중에 우리가 새 옷을 입게 되면 완전한 자기 비움의 삶을 살게 돼요. 그러나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이 땅에서의 종들의 삶이 무엇이냐? 너희들을 많이 부인당하고 비움을 당하는 삶을 살게 되는 만큼 하나님이 기뻐하신다를 설명해주기 위해 열 골, 다섯 골로 나눠준 거예요. 다른 데서는 한 데나리온씩 똑같이 주잖아요. 그리고 달란트의 비유에서도 다섯 달란트, 두 달란트 남긴 사람 똑같이 칭찬해 주잖아요. 그래서 제가 이 두 비유가 서로 상호 보완해 주는 비유라고 말씀을 드렸던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 성도는 모두 충성된 종이에요. 하나님의 편애 속에 들어있는 슬기로운 다섯 처녀입니다. 우리의 삶은 반드시 이윤을 남기게 되어져 있어요. 우리는 점점 우리를 비워내고 다른 이들을 위해서 손해와 상함을 감수하며 이웃을 섬기고 하나님을 섬기며 사랑하는 자로 지어져 가게 되어 있습니다. 다섯 고을, 열 고을 섬기는 자, 다스리는 자로 성숙되어져 가게 되어 있어요. 그건 필연적인 거예요. 그러니까 그 주인을 믿으시란 말입니다. 그 주인을 신뢰하란 말이에요. 그 주인의 인격을 신뢰하란 말이에요. 그건 우리의 선택이나 우리의 열심에 의해 성취되는 게 아니에요. 주인과 종의 관계가 종의 선택에 의해 주인이 결정이 되는 게 아니잖아요. 마찬가지로 우리는 주인에 의해 선택되고 주인의 말과 언약에 의해 끌려갈 수 있는 능력까지 받은 거예요. 어줍지 않게 여러분의 종교 행위나 선행 등으로 아버지의 비유를 맞추려는 시도를 하시기 전에 그 주인의 사랑과 긍휼과 은혜 앞에 자신을 먼저 던지세요. 그게 먼저예요. 제발 그 은혜도 모르고 들고 뛰려고 하지 마세요. 간만큼 되돌아와야 돼요. 간만큼. 매 순간 자신의 연약함과 부족함을 고백하시면서 내 안에 이미 살아 역사하고 계신 우리 주인에게 도움을 구하세요. 내 안에 이미 와 계시단 말이에요. 주인은 세상 사람들에게는 멀리 떠나 계신 부재중인 왕이지만 나에게는 나와 함께 계신 왕이잖아요. 그러니까 조금 실수해도 괜찮아요. 조금 모자라도 괜찮아요. 그분에게 늘 상의하세요. 늘 물으세요. 안 되면 통곡하세요. 그게 주인이 곁에 있는 것처럼 사는 충성된 종의 삶인 거예요. 그때 우리의 주인은 우리의 마음을 빼앗고 있는 이 세상 다른 것들을 하나하나 다 탈취해 가실 것이고 결국에는 모두 빼앗아 버리시고 진짜 섬김의 삶, 진짜 비움의 삶, 진짜 낮아짐의 삶인 십자가의 삶을 살게 만드시고야 마실 거예요. 그때 여러분에게 열 골이 주어지는 거예요. 아니 백 골이면 어때요? 이제 우리는 완벽해질 텐데. 다 다스릴 수 있어요. 섬김으로 다 다스릴 수 있어요. 그 자리로 지어져 가는 거예요. 그게 오늘 본문에 나오는 있는 자예요. 두 비유 말미에 공이 있는 자는 더욱 풍성히 받는다 그러죠. 뭐가 있는 자? 예수가 있는 자. 예수의 은혜가 있는 자. 예수의 긍휼이 있는 자. 예수의 믿음이 있는 자. 그 있는 자는 계속해서 풍성히 받을 수밖에 없어요. 실패하는 것처럼 보일 수도 있고 자는 것처럼 보일 수도 있지만 아니요. 여러분은 계속해서 선을 향하여 풍성히 받고 계시는 거예요. 그러나 없는 자는 뭘 열심히 해서 만들어내기는 하는데 하나님 앞에서 전혀 카운트가 안 돼요. 50년 동안 슈바이처처럼 아프리카 가서 죽도록 고생했는데 하나님이 카운트를 안 해주셔. 예수를 안 믿었거든요. 뺏기는 거예요. 있는 자에게 뺏기는 것입니다. 그게 바로 그 이야기 하는 거예요. 우리가 지금 이 세상에서 하나님 앞에 내어놓을 수 있는 충성은 아주 미약하고 지극히 작아 보일 수 있어요. 사실 그렇잖아요. 거의 없는 것 같잖아요. 예수 40년, 50년 믿어도 뭐 별반 달라지는 거 없잖아요. 지극히 작은 것 같아요. 그러나 내 안에 있는 예수, 그분의 말씀, 그분의 언약 꼭 붙들고 그분 앞에 그냥 계속 낮아지는 거예요. 납작 엎드려 버리는 거예요. 그때 그 지극히 작은 것에 충성을 할 때 정말 하늘의 큰 것이 우리에게 완성품으로 주어지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을 너무 폄하하거나 너무 여러분에 대해서 절망하지 마시란 말이에요. 지극히 작아요. 그러나 충성하세요. 그래서 오늘 본문에도 또 지난주에 우리가 공부했던 불의한 청지기의 비유에도 지극히 작은 것, 남의 것, 불의한 것 이런 것들이 나오는 거예요. 거기에 충성하게 되면 결국 내 것, 지금은 하나님이 나를 끌고 가시지만 이제 예수가 내 안에 가득 채워져 내가 예수와 연합이 되면 그게 내 거가 되는 거예요. 그 순종이 내 거가 되는 거예요. 지금은 하나님이 내 장사를 하지만 그때는 내가 내 장사를 하게 되는 거예요. 섬김의 이윤을 풍성하게 남기고 섬김의 열매를 풍성하게 맺는 내 것을 갖게 되는 거예요. 남의 것에 충성하면 내 것을 주게 되는 거예요. 지극히 작은 것에 충성하면 지극히 큰 것이 내 것이 되는 것입니다. 지금 이 상태에서 열심히 충성하세요. 그게 바로 이 문화와 달란트의 비유가 담고 있는 내용인 것입니다. 빼앗기십시오. 계속 부인당하세요. 오히려 여러분이 갖고 있는 재능과 은사를 발휘하여 지 배만 채우는 여러분의 모습에 좌절하세요. 그렇게 빼앗기다 보면, 그렇게 부인당하다 보면 우리는 우리 자신에 대한 신뢰를 점점 잃어갈 거고 우리 자신에 대해서 쏟아부었던 그 신뢰와 사랑이 하나님께로 조금씩 옮겨지게 되는 거예요.
자기 사랑에서 자꾸 내려오는 걸 성도의 신앙생활이라고 합니다. 그것이 우리가 맺을 열매이며 우리가 이 땅에서 남겨야 할 이윤인 거예요. 열심히 부인당하셔서 나중에 열 골, 다섯 골씩들 다들 다스리시기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